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머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5장 1항부터 제15장 5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15장,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의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책을 보아야 한다. 1. 그리스도의 구원활동 세 가지. 첫째, 예언자로서의 직책. 1항과 2항입니다. 예언자로서의 직책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1항,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책, 선지자직에 대한 성구들. 어거스틴의 바른 말과 같이 이단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만 신자들과 공통된 집안이었고 이것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심사숙고할 때에 우리는 이단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찾아볼 뿐이고 그가 실제로 그들 사이에 계시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올바로 진술하듯이, 어거스틴이 올바로 진술하듯이 이단자들도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초는 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신자들의 기초는 오직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부지런히 살펴보면 이단들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실체가 없고 그저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아들, 세계의 구속자라는 말을 교황파는, 로마 카톨릭이죠, 교황파는 더 높이 외치지만 그들은 이름만 허망한 구실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권능과 존엄성을 빼앗음으로,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은 머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다 겉모양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의 확고한 근거를 그리스도에게서 얻으며 따라서 그에게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임명하신 직책의 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 선지자죠. 그는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을 알더라도 그 목적과 효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무가치할 것입니다. 교황파도 이 이름들을 쓰지만 이 칭호들이 각각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흥미도 없고 효과도 없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연달아 보내시며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고 유용한 교리도 알려주셨지만 경건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메시아가 와야만 이해의 완전한 광명이 있으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가득했었습니다. 여기 이 말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유용한 교리를 부족함이 없이 알려주셨지만 믿는 자들은 메시아가 출현하면 그때 비로소 이해의 충만한 빛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를 깨달은 일이 없는, 참된 신앙이 없다는 의미죠. 진정한 종교를 깨달은 일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이 기대가 침투했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한 여인의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의역. 또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솔한 억측이 아니라 분명한 계시에서 배운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은 특히 유명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이사야 55장 4절. 다른 곳에서 이사야는 그를 지혜가 위대한 사자 또는 해석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지혜가 위대한 사자 또는 해석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와 모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의 교훈의 완전함을 찬양해서 우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장 1절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첨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러나 예언자들의 공통된 임무는 교회가 기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보가 오실 때까지 그 기대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민족의 이산기간에 바벨론 포로기간을 뜻하죠. 유대민족의 이산기간에 신자들은 저 정상적인 혜택을 빼앗겼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시편 74편 9절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이 멀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상과 예언자가 응할 기한을 다니엘에게 지정하셨습니다. 그 뜻은 거기서 언급하는 예언이 권위있게 확립될 뿐 아니라 모든 계시의 최고의 완성이 가까웠으므로 얼마 동안 예언자가 없더라도 신자들이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 예언자가 없더라도 라고 했는데요. 여기 얼마 동안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신약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까지의 중간기 400년을 뜻합니다.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 예언자적 직책의 의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세 가지 직책에 관계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하에서 제사장과 왕뿐 아니라 예언자도 선지자도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존칭은 약속된 중보에게도 약속된 중보자에게도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특히 그의 왕권에 관해서 또 그 왕권 때문에 메시아라고 부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언자에 관하여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안에서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나를 전파하여.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성령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의 은총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임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방법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직책을 가진 다른 교사들과 그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가르치는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위해서 받으셔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던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전체, 즉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문에 이런 의미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신 완전한 가르침이 모든 예언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교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 또는 종결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복음에 꿰매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복음은 완전한 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보충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데서 무엇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로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같이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초월한 각별한 특권으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지체들에 확산되어 지체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 아들들이 예언하며 너희 딸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요엘의 예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며 다른 곳에서 그의 안에 지식과 총명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할 때에 그는 조금 다른 뜻을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늘 은혜의 무한한 전체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귀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의역한 것입니다. 복음의 단순성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의 태도는 참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위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직책과 그의 영적 성격 3에서 5항까지입니다. 여기 왕으로서의 직책, 그리스도의 이제 왕으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3항,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원성. 이제부터 왕권을 논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할 때 먼저 그것은 영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논의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 영적 성격에서 우리를 위한 그 효력과 혜택뿐 아니라 그 모든 힘과 영원성이 추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대한 영적 그 성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성은 다니엘서에서 천사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돌리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백성의 구원에 올바르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성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 전체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각 교인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첫째 종류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러니까 이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 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손을 거쳐서 자기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시겠다고 여기서 확실히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의 진정한 실현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직후에 나라의 대부분에 대한 권위가 붕괴되고 한 사사로운 개인에게로 넘어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뜻하는 것이죠. 한 사사로운 개인은 여로보암을 의미합니다. 다윗 가문의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권위는 더욱더 쇠퇴하여 드디어 슬프고 부끄러운 결말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세대에 대하여는 누가 말하리요라고 외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자기의 지체들과 결합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능으로 무장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보호하에서 교회가 확실히 영속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회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다루고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격렬한 동요로 끊임없이 고통하며 무섭고 비참한 폭풍들이 무수한 재난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안전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대담하게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신 자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웃으면서 군왕들과 백성이 헛되이 분노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강하여 그들의 공격을 넉넉히 분쇄하리라고 합니다. 시편 2편 2절 4절을 의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교회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신자들에게 다짐하며 교회가 압박을 받을 때마다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다른 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강적들이 교회를 전복할 음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신 그 확고부동한 결정을 전복시킬 힘은 그들에게 없다고 다윗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교회도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마는 세계의 총력을 동원하더라도 교회를 전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를 토대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똑같은 영원성에서 우리는 영감을 받아 축복된 영생불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교회의 영원성. 이제 각 교인들, 성도들의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상적인 것은 모두 이 세상과 시간에 속했으며 참으로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언명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인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은 이 말에서 용기를 얻어 더 좋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오는 세대에 이 은총이 완전히 결실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4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것임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 힘과 효험을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평생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가련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됩니다. 만일 이 지상생활의 저편에서 하늘 임금의 통치 혜택을 즐기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그 통치하에 지금 소집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행복은 외면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 많은 재산,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처지, 육신이 보통 동경하는 풍부한 오락,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천상 생활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약속받은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칼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속받은 행복은 하늘의 생명에 속한 것이지 결코 이 땅에서의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 많은 재산, 안전한 생활, 육신이 동경하는 풍부한 오락과 같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성경이 이런 외적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약속해 주는 그런 책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국민이 번영하며 평안하려면 한쪽으로는 모든 재물이 풍부하며 국내가 평온해야 하며 또 한쪽으로는 외적에 대한 방위태세가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번영하며 평안하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물자가 풍부해야 되고 또 외적에 대해서 든든하게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 풍부히 주시며 영적 원수들의 모든 공격 앞에 결코 굴하지 않는 용기로 백성의 방위력을 강화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내외 양면으로 통치하실 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없는 것이며 이 처음 받는 결실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참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성령의 힘을 믿고 악마와 세상과 각종 장애물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항상 이기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대답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왕이라고 공언하시고 자기 아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농담삼아 그의 표적을 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각각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땅에 붙은 일에 마음이 너무 쏠린 사람들이 미련한 영화를 꿈꾸지 못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요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은 땅에 속한 일에 지나치게 마음이 쏠려서 하찮은 영화를 꿈꾸는 데 빠지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가르칩니다. 그 나라는 지상적이거나 육적인 것이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 영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과 기한과 멸시와 비난과 그 밖에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을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일도 만족합시다. 즉 우리 임금께서는 결코 우리를 궁핍하게 버려두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며 드디어 우리는 싸움을 끝내고 부르심을 받아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에는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모두 우리와 나누시는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우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무장하시며 자기의 웅대한 미로 장식하시며 자기의 부여하심으로 풍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혜택들은 우리가 자랑할 가장 풍부한 이유가 되며 악마와 죄와 죽음을 상대로 아무 두려움 없이 싸울 확신을 줍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용감하게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부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편에서도 그의 영광이 될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위의 영적인 성격,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주권,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항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쓰는 것은 기름이나 향기로운 연고가 아닙니다. 여기 향기로운 연고는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그저 향수로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것은 기름이나 향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 한 것입니다.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고 시편이 선언하는 그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와 같이 출중하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굶주릴 것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가 풍부하게 되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풍성한 것을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하며 이는 우리가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천에서 바울이 말하는 풍부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발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에 있고 지상적인 쾌락이나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한 말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참가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가 왕인 그 나라에 참가하려면 이 세상을 우리가 버려야 되죠. 이 세상도 붙잡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도 우리가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상징이 그리스도의 세례 때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즉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과 그 은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늘 생명에 관해서는 성령이 주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 생명력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거처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심히 필요한 하늘 보화가 그를 통하여 풍부하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왕의 힘을 받아 불굴의 자세를 견지하며 왕의 영적 보화가 그들에게 풍부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습니다. 그 후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고 한 바울의 발언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한 이 영원성을 손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자신도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저 완전한 영광 안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현재와 같이 않으리라고 바울은 말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셔서 아들의 손을 거쳐 우리를 주관하시며 양육하시며 지탱하시며 보호하시며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헤매는 그 짧은 기간에 영어 원문에 보면은 While we wander far as pilgrims from God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이 순례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칫 헤맨다고 해서 뭐 부정적인 어감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영어 원문을 한번 번역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를 점진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굳게 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를 아버지의 대리라고 부르는 것 같으며 이 대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룰 테면 간접적으로 통치하며 보호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로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나라와 현재 질서를 칭찬하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때에는 교회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의 임무가 완수될 것이므로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리라고 바른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무가 완수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될 것이라는 그 바울의 추론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성경은 보통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주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많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근거에서 이분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자기는 교회의 왕과 입법자라고 선언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추론하는 것은 바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권능을 아버지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아들이 시종저일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배하신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그는 무슨 까닭에 중보의 위격을 취하셨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품과 무한한 영광을 두고 내려오신 것은 성육신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복종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열성을 다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또 공순히 복종하는 경건자들을 위하여 왕과 목자의 임무를 겸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저희 모든 사람들을, 여기 저희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반역자들을 뜻합니다. 질그릇같이 부술 철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입니다. 또 그는 열방 중에 판단하여 세계가 시체로 가득하게 하며 반대하는 모든 높은 자들을 때려 눕히리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시편 110편 6절을 의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에서 이런 일에 예를 몇 개 보지만 완전한 증명은 최후 심판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이 심판은 또 그리스도의 통치의 최후 조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반역자들을 심판하시는 몇 가지 예들을 현세에서도 우리들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 심판에서는 완전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칼빈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이시라는 이 진리를 배울 때 우리들이 얼마나 참 안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연합시키기 위하여 중보자의 위격을 취하셨다고 저희들이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